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당신이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난 후 8일쯤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으며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신 주님께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날도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결단에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 동행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일상으로 늘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때로는 한날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승인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텐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기도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본문이 담겨있는 다른 본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얼굴이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얼굴뿐만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이 희게 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증거합니다. 같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최신형 세탁기로도 그 어떤 표백제라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처럼 희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빛의 광채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록 말 구유에서 태어나 빈민처럼 사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본 모습을 산 위에서 잠시 동안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요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우리말로 보라 또는 볼지어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자 주목이라고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며 등장한 두 사람은 바로 구약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산 위에는 분명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만이 있었는데 갑자기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포들의 고난을 보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으로 율법, 구약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사악한 통치로 인해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 모두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신명기 34장 6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동일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탈출, 출발이라는 뜻으로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으로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을 유일한 안식처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다르며 예수님의 진정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인류를 탈출시키는 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엑소도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변모의 찬란함 속에서 천상의 대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은 장차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3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고 증거합니다. 깊이 졸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잠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시 고단하여서 오늘만 졸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절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박해나 핍박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진실로 주님을 미소 지으시게 할 만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을 흐뭇하게 하실 만큼 신실하고 강건한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뒤늦게 찬란한 빛 때문에 정신이 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이때 성격이 급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주님과 함께 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는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주님께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인 나머지 그곳에 자신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 전에 자신의 입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산 위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초막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소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장시간 머무시면서 안식을 취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 역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우리만의 초막을 짓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역시 교회 안에 초막을 짓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좋아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둡고 지친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는 데 참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구 간에 또는 봉사부서 간에 서로서로 초막을 짓고 있기에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부서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부서의 장은 부서 팀원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 팀원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될 때에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만의 사교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해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봄베이 한인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경일이 되면 영사관에서는 호텔 연회장을 대관해서 한인들과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국경일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인교회 대표 자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사관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대부분 참석을 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해 한 국경일 행사에 참여했다가 한국을 알리는 영문 팜플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읽어보려고 팜플렛을 하나 챙겼다가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춰보았습니다. 중간 페이지쯤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갈하게 차려놓은 콩나물국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나 간절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를 정도였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고향 생각이 났었는지 전달이 되시는지요.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안부 메일을 보내면서 콩나물국 사진을 보는 순간 한국이 너무 그리워 당장 돌아가고 싶었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 달 넘게 콩나물국만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콩나물국을 잔뜩 끓여놓고 먹으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콩나물국을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 콩나물국이 고향과 동일시되고 또한 잠시 고향이 간절히 그리웠던 것인데 저의 메일을 받았던 분들은 제가 콩나물국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만 생각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밝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만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목공으로 각종 시계를 만드는 마음씨 따뜻한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항상 뭔가 마음 한쪽이 늘 허전함을 느낀 할아버지는 어느 날 꼭두각시 나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피노키오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침 귀뚜라미 지민이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나무 인형 피노키오와 사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청하면서 소원의 별에게 피노키오를 진짜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귀뚜라미 지민이는 멋지긴 한데 절대 불가능해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소원의 별에서 요정이 찾아와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꼭두각시 나무 인형이 살아있는 인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요정은 할아버지의 소원은 피노키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착하고 용감하고 진실되이 살면 언젠가는 진짜 아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언제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에 피노키오는 지민이에게 양심의 소리가 뭐냐고 되물었고 귀뚜라미 지민이는 양심이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귀뚜라미 지민이는 이후부터 자신이 피노키오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피노키오의 양심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 피노키오의 양심이 된 지민이가 피노키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옳은 것 같은데 실상은 옳지 않은 경우 혹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은 옳은 경우 어떤 유혹과 충동이 일어날 때 또는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의 경우가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양심의 소리인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양심이 너를 이끌도록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후부터 피노키오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 그리고 회개와 진정한 회심, 기다리시는 아버지와의 만남과 진짜 아이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꼭두각시와 다를 것이 없는 노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에는 유혹도 많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영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쓴맛을 봐야 양심의 소리가 들릴 거야. 어린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이지만 영화 피노키오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쓴 맛을 보고 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진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자로의 쓴 맛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영웅으로 등장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있기를 원하는 야심을 모두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쓴맛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일만 남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임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산 위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을 묘사할 때에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한 성도를 하늘로 들려올리는 수단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에 구름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뵐 때에 구름이 늘 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두 제자는 구름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무서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온 음성은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사역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좆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감격에 겨워 살자고 앞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멈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구역이 좋으니, 아니 우리 봉사부서가 좋으니 여기서만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날 자녀들을 기다리고 생애 처음으로 학교 갈 날을 기다리며 합격을 기다리고 또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첫눈을 기다리고 씨앗을 뿌린 후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또한 직장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리고 떠나간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구제역이 빨리 멈추기를 기다리고 막힌 남과 북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설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참 지루하고 고단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분노하게도 만들고 속을 상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이러한 절망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항상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광채의 주님을 보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심 많은 야고보와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또 열두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산 위에 예수님만 남아 계시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예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야 함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켜 가셨고 또 이 제자들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목도한 광경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증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침묵은 신비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 다른 제자들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이 광경을 목도한 세 명의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끔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고 변론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만약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되셨던 주님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며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영적인 교만에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때는 너희가 알바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늘 주님보다 앞서갔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하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자신들의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자들이 잠잠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잠잠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진동수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가청음입니다. 20Hz 미만이나 2만 Hz 이상이면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행성들이 운행되는 소리,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들린다면 아마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흔적도 없이 지나다니는 새끼 도마뱀들이 온 방안을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괜한 데 신경을 쓰다가 주일 설교 준비도 하지 못하고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개미나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들린다면 마음 편하게 사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세미하다 하여도 우레와 같은 광대한 우렁찬 소리라 하여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잠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세미하게도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빈 수레처럼 요란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고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에서는 제3별관 5층에 침묵의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입니다. 침묵 기도의 유익은 내 말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나다운 삶을 사는 길,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길은 날마다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 힘을 공급받을 길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에 몰입하기는 힘들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몰리노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고요하게 집중함으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신실했던 때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복이 넘쳤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감정을 구하거나 아니면 애정어린 헌신을 드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 생애 동안 그저 원을 그리면서 돌기만 할 뿐 내면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것은 주님의 목표도 아닙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결단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결단하셨습니까? 올해는 그 어떤 다른 결단들보다 다른 계획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잠잠히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폭풍과 천둥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따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침묵의 기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의 기도실을 찾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묵묵히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사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대로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 앞질러 달려갔는지요. 주님을 꼼짝 못하시게 해놓고 주님을 무시해놓고 늘 자신감에 넘쳐 설쳤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며 살았던 우리의 오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내 경험,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인류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